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좌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오늘은 다윗의 생애를 짚어보는 과정의 다윗과 사울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실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를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성경학자나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적게는 수천 회에서 많게는 1만 회 이른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한번 영상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패스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일단 잠시 한번 보죠. 저는 처음에 15분밖에 안 되던데 다시 보니까 16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혹시 고릴라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두 번째, 커튼 색깔이 바뀐 거 보셨어요? 세 번째, 검은 옷 입은 여성 한 분이 퇴장한 거 눈치채셨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삶 전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에 예외 없이 모든 개인에게 우리는 주목하는 것만 보입니다. 주목할 때 주목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모래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우리의 주목이 가 있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무수히 많은 것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쉬워요. 하인리히 법칙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일명 1대 29대 300 법칙이었죠. 하나의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은 별로 안 좋은 사건입니다.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것을 나타내는 300개의 징후 또는 잠재적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 법칙은 영적인 삶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우스울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커다란 실패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생애 가운데. 사울의 이런 비참한 최후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부모로서 일주일에 자녀에게 한 번만 말하는 분 계세요? 한 번만. 대단한 승인 반열의 부모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울에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50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길보아 산에서의 비참한 최후라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키라는 세미한 음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내가 샤워할 때, 일어났을 때, 책을 볼 때, TV를 켰을 때,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호소하듯이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는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스스로 자각합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구체적인 실수하기 전에, 아주 메이저한 잘못된 뭔가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이 끊임없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 이거 잘못된 거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를 죽이면 천벌받겠네?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은 강력하고 신성한 형태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만약에 어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심판과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의,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명 위협 느낀 다윗이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난합니다. 그곳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군인들을 파송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미약한 임팩트를 끼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그 분노를 잠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놀란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사람들의 예언 활동과는 상관없는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언할 때 뭐 하겠어요? 예언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겠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움직이는 그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 전령을 또 보냅니다. 2차로 파견한 군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전령을 또 보냅니다. 3차로 보낸 군인들 또한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했을까요?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이 났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수도인 기브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에 위치한 사무엘의 출생지죠. 라마라는 곳이요. 네, 라마의 특정 장소 나요새 있습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말씀하세요. 다윗 사냥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 욕망이 크게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를 감해 예언을 하였어요.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많은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벌써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냐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한 사울왕의 아주 육적인 죄인의 모습이요 예언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을까?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개입해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 하나님은 이 후에도 사울에게 무수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루지 않겠지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심은 사울에 의해서 끝내 거부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고유 한 자유의지와 고집에 따라서 큰 파국을 맞이합니다. 하인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죠. 자, 그럼 사울이 없애고자 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이어폰을 꽂고 뭐 팟캐스트나 뭔가를 듣기 좋아하고 또 운동도 하는데요. 이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죠. 그래서 외부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외부의 소리가 아주 크면 안에서 팟캐스트 소리가 안 들려요. 아주 강하게 밀착해서 꽂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가 진짜 크면은 이게 안 들려요. 사울의 경우에는 시기와 분노라는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듣게 했어요. 다윗의 경우에는 두려움이라는 목소리가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요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후에 에셀바위 곁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는 들려져야 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왕의 아들이자 가장 유력한 왕이 계승자죠, 이 요나단이.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적들을 상대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은 미약하게 울립니다. 현실을 돌아보면서 크게 그를 지배한, 참 재밌는 게요, 골리앗을 엄청난 대적을 물리친 그가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세금 신고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둘러보면서 생존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떠나서 다윗이 향한 곳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노비라는 곳이에요. 이 실로에 있는 그 실로가 망한 뒤에 사울왕 시대에는 그 성막 태븐의 거리 있던 장소가 이제 노비인데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성막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노비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직접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은 많은 거짓을 동반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많이 일어난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예요.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른들을 지칭할 때도 이 히브리어가 쓰여집니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생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혹시 사울의 편이 되어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넘기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거짓말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노비라는 성읍 자체가 완전히 그 주민이 모살되는 그 경험, 두려움 가운데 한 이 거짓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마도 다윗은 도주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해요. 그래서 혹시 먹을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반 떡은 없고 성소에 진열하는 거룩한 떡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성소에 진열하는 거룩한 떡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떡상에는 여섯 개씩 두 줄로, 그러니까 여섯 개로 이렇게 포개해서 두 줄로 12개의 떡이 일주일간 진설되어 있다가 한 번씩 교체되죠. 제사장이 떡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떡은 너와 동행하는 그런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룩한 상태이면 내가 줄게,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소의 떡은 오직 제사장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신성한 음식이거든요.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은 안 걸립니다. 몇 시간이면 되는 거리예요.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왕의 명령을 받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오늘 더욱 성결하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수행하는 군사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하세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성소에 차려졌던 떡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제사장이 물려내는데 이 떡은 누구만 먹는가 하면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도록 허용된 떡이에요. 규례입니다, 규례. 이런 떡을 일반인인 다윗이 받았을 때는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그 가족들만 먹는 떡, 이새의 아들 다윗 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구별된 사람, 제사장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이 먹는 떡, 나에게 지금 주는 거야. 그들이 구별되었듯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요?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니 지금 도망 중에 있거든요. 급한 임무가 있어서 칼과 창을 못 챙긴 것이 아니고 도망 중에 못 가져온 거예요. 거짓말 한 것입니다. 무기는 필요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리는 것은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댄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내어 목을 쳤던 그 칼이 여기 있단다. 사울이 무서워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서워했던 그 귀인을 쓰러뜨리고 그때 그의 목을 쳐버렸던 골리앗의 칼, 다윗은 골리앗을 처단할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치할 수 없는 거대한 육중한 완전 무장을 갖춘 그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에게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없어졌던 그 칼이 여기 있냐고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41년째인데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참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건네받은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가운데 다음 구절 보십시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칼을 보면서 극복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아 무기 하나 얻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을 도둑질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예요? 이 노업에서 서쪽 35km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 블레셋 성읍이에요.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그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길 같다고?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는 다윗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희한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그것이 뭐 정치인이든지 뭐 경제인이든지 연예인 스타든지 상관이 없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분명히 다음 수는 악수입니다.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처리하고 나면은 그때는 희한하게 내리는 결정이나 선택들이 보면은 지혜가 묻어 있어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린 결정, 문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는지. 그럴 것 같지 않은 도구,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듣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천 개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놓쳤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들을 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와 아기스의 참모들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다고. 현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사울인데 근데 지금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몇 년 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다. 지금 나를 생명을 찾는 사울 왕이 정말 핏발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옳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약해져요. 시간에 대한 요소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그 사람의 불의심을 크게 힘을 약화시키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12, 13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노업에서 가드러 왔는데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이제 사울이 아닙니다. 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겠구나 하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때 당시에 미신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미친 사람을 죽이면 신의 진노를 산다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고대 중동 사회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위기에 처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려움 가운데 생존 전략으로 미친 사람 흉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건집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시편 34편의 표제에 보면 시편 34편 표제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과 아기스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아비멜렉은 군주를 블레셋에서 군주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대통령이든지 한국 대통령이든지 영어로 대통령이라고 부를 때는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프레지던트. 근데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할 때 그 트럼프는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는 고유한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군주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 왕 바로 파라오를 부르듯이 말이죠.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군주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시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침을 흘리는 미치광이로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시편 34편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의 두려움이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시편 34편 4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그를 지배했던 화두가 뭐예요?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부르짖었을 때, 정말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자신의 미친 연기라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보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여러분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혹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수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면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인지 색깔별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정확하게 제가 이 컨디션이 수면 부족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게 분석 맞더라고요. 이 시계가 나중에 표시해 주는 것은 세 가지인데 뒤척임 많음, 뒤척임 적음, 뒤척임 없음 세 가지예요. 몇 시간 몇 분 뒤척였는지, 뒤척임 적음, 뒤척임 없음이 이제 한 6시간 정도 되면은 희한하게 깨운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5시간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상하게 찌부통한데 이게 맞아요. 어쨌든 도움을 받는데. 근데 이 시계는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보 제공이 없어요. 어떤 기분 가운데 내가 일어났는지, 오늘 내가 뭐 할 건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내 입술에 올린 말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하는 바가 내게 손해를 끼치게 될 하인의 법칙에 의하면 300개의 증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말을 하면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내가 이런 말들이 축적되어 왔고 또 지금도 오늘도 이 말을 했는데 왜 영어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스트로 지푸라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 좀 하는 분 누구 혹시 아나요? 캐머스 백 그렇죠. Last straw 그렇게 마지막 짐을 많이 잔뜩 실었어. 근데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얹었는데 보니까 낙타의 허리가 부러지는 어떤 그런. 우리는 삶 가운데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무언가로 말미암아서 그 검찰의 송치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잃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로 가라고. 근데 큰 실패가 다가오기까지 그 작은 음성들. 저는 크게 아플 때, 뭔가 작은 사고가 날 때, 심지어 책상 밑에 뭔가를 주우려고 하다가 일어나면서 부딪힐 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나? 우리는 이 음성들을, 주님의 그 사인들을 참 많이 무시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고릴라 시험에서 흰옷 입은 여성이 공을 몇 번 패스했을까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 검은 옷 입은 여성이 퇴장하는 것,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본보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내가 알아야 돼요. 취해야 돼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이런 목소리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 자녀와 그분 간에 있는 당연한 커뮤니케이션 라인이고요. 이것은 나에게 내가 취해야 될 복이에요. 본보기예요. 내 것이에요. 유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내 정신을 앗아가는 소음이 무엇이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산만한 요소가 무엇이지? 아, 이것을 잡아내야 돼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뤄요. 선교사로 가기 이전, 선교사로 있으면서 국내에 와서, 그리고 2009년 여기 와서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법칙에 이것이 과연 부합되는지, 물론 살 초기부터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관찰하고 적용을 하면은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마일드하게 권면을 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 개인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격려하는 자로 제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 위치를 지킵니다. 선을 지킵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10년 뒤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주목하는 산만한 요소들 지혜롭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더 많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또 말씀을 넣어주셨소. 다윗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